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미북 실무 협상을 위해 오늘 중국 베이징을 거쳐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떠났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김명길 순회대사와 최근까지 미국 담당 국장을 지낸 권정근, 실무자급인 정남혁, 김광학, 북한 미국 연구소 연구사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중국 국제 항공편을 이용해 스톡홀름으로 출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김명길 대사는 출국장 입구에서 취재진에게 조미 실무 협상을 하러 간다면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가고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유럽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한 동부에서 선거를 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지난 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재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5년간 이 지역에서 내전으로 1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내전을 끝내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은 이번 합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합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5년에 체결된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일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홍콩 학생이 경관 공격과 폭동 혐의로 기소됐다고 홍콩 경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실탄을 맞은 사람은 고등학생인 창치킨 씨로 지난 1일 시위 도중에 경관이 쏜 실탄에 어깨 쪽을 맞았습니다. 그 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창 씨 외에 다른 6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콩 당국이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얼굴에 마스크를 쓰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시위 도중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EU가 에어버스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응해 75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는 어제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유럽 나라들이 함께 만든 비행기 제작 업체입니다. WTO 결정에 따라 미국은 에어버스사 제품에 관세 10%, 그리고 스코틀랜드 위스키, 치즈 등 다양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조처는 오는 10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미국은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를 지난 2004년 WTO에 제소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은 EU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년 전 살해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인근에서 어제 열렸습니다. 사우디 출신 언론인 카쇼기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사우디 영사관 안에 들어갔다가 피살됐습니다. 살해된 카쇼기 씨는 평소 사우디 왕가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날 추도식에는 카쇼기 씨의 약혼녀와 UN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 소유주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카쇼기 씨는 생전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글을 게재한 바 있었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카쇼기 씨를 살해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3일 동안 폭력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과 실탄을 썼습니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오늘 바그다드와 이라크 내 다른 지역에 치안 유지를 위해 통행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라크 내 반정부 시위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관 1명을 포함해 적어도 18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시위대는 질이 낮은 정부 서비스와 부패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1년 전에 출범한 이라크 정부에 처음 닥친 위기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북 실무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북극성 3형의 시험 발사 성공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핵이나 그런 거를 실어가지고 한반도 해역을 벗어나서 간다면 충분히 과함.
내일 북한 지역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집니다.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은 오후 늦게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 오후까지 내리는 비, 함경도와 평안도 황해도 지역 10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이 5도에서 6도 정도 떨어집니다. 4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도 8도까지 떨어져 14도에서 27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이 여전히 높습니다. 1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와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어떤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2일 또다시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미국인들의 안정에 분명하고 실재하는 위험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런 하찮은 독재자와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어떤 노력도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렸습니다. 이번 발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를 미북 실무협상 재개 일정을 발표한 지 불과 13시간여 만에 지나지 않아 이뤄졌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5월 이후 이번이 11번째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부터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에 완전한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초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북 실무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와 맞물리면서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violation of UN resolutions. I believe the 21st violation this year. All of th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s are violations.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오랫동안 기다린 실무협상을 연기해야 할지 혹은 이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중거리 미사일 발사의 유엔 결의 위반을 조용히 묵인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어 이런 딜레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관련 위반을 과도하게 무시해왔기 때문에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자신과의 약속 위반은 아니라며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발사한 2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attend. Make clear that we do not accept this.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과 이것이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취소했던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미국 법에 따른 제재 이행도 온전히 할 것이란 점 역시 북한 측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북한에 더 유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hat's what makes Kim Jong-un's position so good. People are afraid to criticize because they want talks. And the problem is that Kim Jong-un thinks that we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더 원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전에 외교 정책에서 승리를 원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대화를 원하는 쪽이 북한보다 미국이란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마찰이 생기고 미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동맹들과 이견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해 외교 정책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 시험도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합의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 재선 문제가 맞물리면서 북핵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real problem is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like very much that these that this North Korea process continues at least through the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과정을 최소한 재선 때까지 끌고 가려 하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협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진전되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이유로 미국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소한 북한의 제안이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협상에는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의 의도에는 정치적인 것뿐 아니라 무기시험의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던 조셉 디토마스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는 이번 발사가 확실한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just a piece of their long-term program to develop a credible nuclear deterrent. One small piece of
이번 시험 발사의 주요 요인은 무기 프로그램 개발이며 북한 입장에선 논리적인 수순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디토마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건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합의를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무기 개발과 정치적인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무기 개발 등 여러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It's a way of affirming the North Korean message really throughout the year of the U.S. must change.
이번 발사에는 어떤 진전이나 비핵화 협상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입장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올해 말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번 발사를 통해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협상 주제를 비핵화해서 군축으로 옮기려고 시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hat I think that they are really trying to do is that they are listening to the press, the pundits, and the politicians who want the U.S. to move from denuclearization to arms control negotiations.
특히 미국이 협상의 목적을 비핵화해서 군축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일부 언론과 평론가들,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 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것으로 북한이 진정으로 추구하던 바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발사한 단도미사일이 중거리를 제대로 노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의 사각지대가 뚫릴 수 있는 한국과 주한미군에게 큰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미사일 궤도의 정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개발된 북극성 계열의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고도를 낮춰 발사했다면 2,000km를 날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참여과학자연대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BOA에 이번 미사일이 2017년 5월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한 북극성 2형의 더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t appears to me to be looked like the, you know, the 북극성 2 With probably a second stage that increased the range.
그러면서 한국 합참의 발표대로 2단계 미사일이 맞다면 기존의 북극성에 2단계 추진체를 더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끔 했을 것이란 겁니다. 라이트 박사는 1단계 추진체만 봤을 때에는 북극성이 보여준 1200km 비행이 가능하고 2단계 추진체와 추가 연료 주입을 통해 최대 1900km까지 비행 거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The first stage is probably very similar to the 1200 km range, the Pukguksong 2. And then they would add a second stage which carries additional fuel.
라이트 박사는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일부러 고공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17년 8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이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사일의 궤도를 높이 끌어올려 동해에 떨어지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피하면서 엔진 등 미사일의 모든 부분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셈이라고 라이트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You know, it went 900 some kilometers up in the air and only 450 kilometers out to the east.
이번 미사일의 최대 비행 고도는 약 910km. 거리는 450여 킬로미터로 탐지됐는데 이는 미사일 실험은 감행하되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통과했다면 미국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동시에 북한이 비행 고도를 더 높여 사거리를 줄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참을지 시험해보기 위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까지 날아가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But on the other hand, they flew it into the Japanese exclusive economic zone, which they could have chosen not to do. They could have had it fly out not quite as far.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기술 발전은 미국 본토에 당장 위협이 되진 않을 수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영내에 주둔하는 미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though still a threat to US military bases in the region.
북한은 해외 주둔 미 육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를 한국 내 주요 공격 목표로 삼아왔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이번 미사일이 한국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약속한 3불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국이 잠수함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ost of our missile systems, missile defense systems in Korea are pointed north.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등이 주로 북쪽을 향하고 있어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동해에서 날아올 경우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커진 건 맞지만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 건조 능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And the platform itself is considered to be hard to find, right? It's hard to attack it or destroy it before it launches.
잠수함 미사일의 장점은 잠수함을 쉽게 찾을 수 없어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역으로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 북한의 경우 잠수함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잠수함의 소음이 심해 쉽게 발각이 되면 잠수함에 실린 미사일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의 진전은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액체 연료보다 발사 시간이 빠른 고체 연료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건 장거리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t's a little more suitable, it's a little more, you know, wider, it's a little more suitable for a transition into a, maybe a stage of a longer range missile.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선박의 안전을 위한 사전 통보도 없었다는 국제기구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성명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발사했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진지한 협상의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영내 안보를 해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 역시 외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국제법을 준수하고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발사가 올해 들어 11번째라고 강조하면서 영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부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헤더 휠러 부장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선의를 갖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구역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통지도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이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IMO의 규탄 성명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IMO는 2017년 1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무역선박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역 항로에 위험이 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그동안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SL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해왔습니다. 북한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극성 1형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듬해 2월, 4월, 5월에 북극성 2형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는 그때마다 언론 성명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2016년 당시 북한의 SLBM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게리로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영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충실히 하는 굳건한 조치들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 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지만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3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북극성 3형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단순히 잠수함 하나를 새로 건조했다고 전략이 증강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을 벗어날 경우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국가 방위력의 중요한 요소라며 믿음직하게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 잠수함이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의 규모나 재원, 해당 장소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김 위원장이 함경남도에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심포조선소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 잠수함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8월 SLBM 시험 발사에 동원한 잠수함은 2,000톤급으로 SLBM 한 발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선 SLBM 여러 발 장착이 가능한 더 큰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000톤급 잠수함은 SLBM 3, 4발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 포럼 국장입니다.
2016년에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은 2,000톤급인데 거기에 딱 한 발만 실게 돼 있어요. 한 발만. 정상적인 거는 한 12발 이상 쏴요. 다 그렇게 하려면 잠수함을 키워야 되잖아요. 크기를. 그 잠수함을 3,000톤급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7월 23일 날 김정은이가 시찰 한번 했잖아요. 잠수함. 그게 이제 보여준 거야. 우리 잠수함도 거의 다 됐다. 북극성 3호를 이제 거기서 발사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문 국장은 향후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에 북극성 3호를 장착해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도 VOA에 실제 잠수함의 탑재에 시험 발사해야 SLBM의 제대로 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가진 유일한 2,000톤급 신포급 잠수함으론 전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SLBM을 발사할 수 있으려면 진동 안정성이나 작전 능력 등이 뛰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2일 시험 발사는 차기 잠수함을 목표에 둔 개량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이 선임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나가서 실제로 얼마만큼 깊이 잠수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이제 그 어느 정도 깊이에서 발사할 수 있을지 거기 이제 미사일 성능하고 잠수함 성능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얕은 바다까지 올라와서 발사해야 되면 탐지 확률이 높아지고 또 깊은 바다에서 발사하면 그만큼 기술적으로 힘들고 또 동해바다 얕은 바다에서는 파도 엄청 치는 데거든요. 파도가 치면은 그게 올라오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사하기가 힘들고 이번에 발사한 사진 보면 파도가 없잖아요. 거의 그냥 맑은 날 파도 안 치는 날 올라가지고 그거는 잠수함에서의 성능 종합시험보다는 미사일 시험 쪽에 가깝죠.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잠수함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 선임 연구위원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을 벗어날 경우 충분히 괌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탐지 능력이 제 아무리 촘촘하다고 해도 100% 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입니다.
얘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워낙 통신망이나 이런 거 깔아놓은 게 많아서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무리 이제 뭐 하이테크가 발달을 했다 그래도 24시간 다 이렇게 훑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놓치고 만약 북한이 그런 거로 공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큰 거죠. 뭐 핵이나 그런 거를 실어가지고 한반도 해역을 벗어나서 간다면 충분히 괌 기지까지도 다 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의 잠수함 엔진은 핵추진이 아닌 디젤 기반이라며 소음이 심하고 핵추진 엔진에 비해 잠수 시간도 짧은 만큼 비교적 탐지가 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의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해군의 수중 전력은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 10여 척과 325톤급 상어급 40여 척, 1800톤급 로미오급 20여 척 등입니다. 백서는 아울러 북한이 최근엔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닝맨3의 발사 경위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신뢰성 검증, 또 본토와 동맹에 대한 억지력 과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는 2일 새벽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닝맨3의 실험 목적을 미국의 핵산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검증하고 미 본토와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 탐지하고 방위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이번 발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모든 발사 실험은 전체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시험하기 위한 신뢰성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완벽한 신뢰성의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발사 실험 결과와 실전 배치한 미사일들의 엔진 지상 분출, 벤치, 체계 실험 등 다른 정보들을 통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공군은 이번 미사일이 이날 오전 4시 13분쯤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채 발사됐으며 6,760km를 날아간 뒤 남태평양 마셜 제도에 환초 근처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묻자 발사 실험은 미 전략사령부와 미 공군의 귀중한 자료이며 신뢰성 있는 발사 실험이란 성공적인 발사부터 지정된 항로 내에서 비행을 완료하고 장비들이 적절히 기능하며 탐지 정보가 수집되고 대기권 재진입체가 표적을 맞출 때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체가 표적물에 도달했지만 구체적인 실험과 분석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발사된 북한 미사일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이나 역내 갈등과 관련이 없다며 전체적인 발사 일정은 3에서 5년 앞서 수립하고 개별 발사의 계획도 발사 6개월에서 1년 전에 세운다고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실전 배치된 미닝맨3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의 23배 위력을 보유한 W-78 열핵탄도 3기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고 각각 다른 지점에 동시에 투하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렵습니다. 또 3단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해 사거리가 13,000km에 달하며 연료 주입에서 발사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 액체 로켓과 달리 수분이면 발사가 가능합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한반도 관련 안건이 대거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상하원의 조율 기한이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최종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정 합의 기한이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상하원은 당초 2019 회계연도 마감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조정 합의 완료를 목표했지만 지연이 예상되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 임시 예산 승인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연말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상하원은 임시 예산 만료일인 다음 달 21일까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의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하원은 지난달 18일부터 하나의 국방수권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 합의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새 국방수권 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수정안도 대거 포함돼 조율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중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은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원비어 법안은 상하원이 통과시킨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관한 상하원 조율만 거치면 됩니다. 원비어 법안의 하원 측 발의자인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이 상하원 조정 합의에 직접 참여하는 의원으로 임명된 것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바 의원은 최근 VOA에 하원 측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법안 조항이 상하원 조율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 불법 금융을 촉진하고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해외 은행을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The 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ct language from the House looks like it is.
그러면서 약간의 세부 사항에 대한 상하원 이견이 있을 테지만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제재 권한이 국방수권 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것이라는데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ll be some minor details, but I am optimistic that tougher sanctions.
바 의원은 백악관이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원비어 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대통령의 제재 유예 권한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things going on with trade negotiations with China, but China is part of the problem in terms of North Korea.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재를 속이고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하는 금융기관이 중국에 있다면 이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바 의원은 북한 정권에 이런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 의원 외에도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일부가 상하원 조정 합의에 직접 참여하게 돼 주목됩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루벤 가에고 민주당 하원 의원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외교 추구결의 수정안을 제출한 로 칸나 민주당 하원 의원 그리고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하원 의원이 상하원 조정합의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하원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에 동일하게 담겼기 때문에 의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칸나 의원의 한반도 외교 관련 결의 수정안은 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에만 포함돼 최종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상하원은 조정 합의에서 주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 예산 전용과 잠수함 탑재 저강도 핵무기 개발 예산, 우주군 예산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강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신형 핵탄두 개발 예산 1천만 달러를 북한의 비핵화 검증 예산으로 이전 배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하원에서 공동 추진됐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 법안에만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을 보고한 이래 현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세계 동물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주변국들의 확진 실태를 고려할 때 북한의 상황도 우려되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는 북한이 5월 30일 OIE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생을 통지했고 그 이후 전달된 추가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OIE 대변인실은 VOA에 5월 30일 이후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황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정보당국의 분석에 대해 추가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영내 다른 나라들에서 파악되는 확진 실태를 감안할 때 북한 상황 역시 의심할 만한 합당한 의유가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국 접경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25일 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9월 17일 북한과 인접한 한국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고 경기 북부와 강화 지역 11곳으로 확산되며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9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북한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며 북한에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지난 5월 북한이 국제기구에 돼지열병 발병을 신고한 뒤 방역이 잘 안 된 것 같다며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OIE는 돼지열병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해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문가 상임위원회를 설립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조기 발견, 확산 통제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부서로 지난 7월 30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경 통제와 관련한 제안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이 밖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캠페인을 통해 모든 회원국의 여행자와 농민들에게 생물 안전 수칙들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수칙으로는 특히 여행 시 수화물에 돼지고기 제품이 포함돼서는 안 되며 음식물 찌꺼기를 돼지 사료로 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자, 지난 1일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10대 홍콩 학생이 폭동과 경관 공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정부는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 금지법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판결에 따라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관계자들의 증언을 듣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홍콩부터 가볼까요? 자, 홍콩 당국이 며칠 전 시위 도중에 그 경찰의 실탄을 맞은 고등학생이죠. 이 고등학생을 기소했다고요?
예, 홍콩 당국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에 맞아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7명을 기소했는데요.
예.
자, 그중에 이 당시 홍콩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18세 고등학생 이 창치킨 군도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예, 어떤 혐의로 기소를 한 거죠?
예, 이 창군과 나머지 6명 모두 폭동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폭동. 네.
예, 이 경우에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창치킨 군은 경관 2명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2건의 추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예.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또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창치킹군은 지금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월 오후에 이 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는데요. 예. 이 창치킹군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채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예. 한편 법원 밖에서는 대부분 이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당국의 처사에 분노하며 항의했습니다.
네, 일단 수술은 잘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창치킹군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수술을 받고 지금은 안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창치킹군은 지난 1일 시위 도중에 쇠몽둥이를 들고 경관을 향해 다가가다가 이를 본 경관이 쏜 실탄에 맞고 쓰러졌는데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서 이 왼쪽 폐에 박힌 탄환 파편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금 홍콩 시위가 거의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의 시위가 특히 격렬했다고 나온 거죠?
예, 1일은 이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70주년 건국 기념일로 시위대 반중국 구호와 홍콩 민주화 요구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날 시위로 당국에 체포된 사람이 약 270명인데요. 이는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래 하루 기준 으로는 최다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시위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위 초기에 주로 주말에 열리던 시위는 이제 주중에도 매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특히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의 실탄 사격으로 총상을 입었다는 것에 분노한 직장인 또 학생들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경찰이 이 창군의 심장 가까운 부분 왼쪽 가슴을 향해서 총을 쏜 것은 명백한 살인 의도 라고 분노했습니다.
네.
일부 시위대는 또 2일 밤에도 곳곳에 있는 경찰서에 화염병을 던지고 또 지하철 역사 기물을 파괴하는 등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네. 시위대를 향한 실탄 사격에 대해서 홍콩 경찰 당국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예.
이 홍콩 경찰 당국은 이 해당 경찰이 근접거리에서 총을 쏜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경찰의 훈련 지침에 따른 정당방위였다고 옹호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이 시위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고요?
예,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발동해서 복면 금지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TVB 등 이 지역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예.
지난 1일 시위 후에 홍콩 내 친중국 세력은 이제 경찰의 힘만으로는 시위를 막기에 한계에 이르렀다며 긴급법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홍콩에 긴급법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뭡니까?
예, 지난 1922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행정장관이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력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예.
이 긴급법이 발동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재산 몰수, 검열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요. 뭐 일종의 계엄령 수준으로 이 홍콩의 긴급법이 발동되는 건 5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긴급법을 근거로 해서 복면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 복면 금지법을 발동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복면 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가면이나 마스크 같은 거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입니다.
네.
이 지금 이 홍콩 시위에 참여하는 상당수 시민들을 보면요.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이제부터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복면 금지법은 4일 캐리람 행정장관과 이 주도로 열리는 이 행정회의에서 의결해서 곧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죠?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0월 18일부터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네, 어떤 판결을 내린 겁니까?
예,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지난 15년간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로 이 WTO에서 질의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세계무역기구가 지난해 5월 유럽연합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업체인 미국의 보잉사에 피해를 줬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유럽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군요.
그렇습니다. WTO는 2일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서 징벌적 성격의 관세 부과를 허용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미국은 EU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에는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종목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규모가 75억 달러 수준이라고요? 어떤 품목들의 관세가 더해지는 겁니까?
예, EU산 치즈, 와인, 올리브, 위스키는 물론 항공기와 헬기 등도 포함되고요.
예.
항공기 부품은 빠지게 됩니다.
예.
자, 아직 구체적인 품목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CNBC는 관세 부과 규모가 이 WTO가 승인한 75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관련 이 관세 대상 품목을 더 추가할 수 있다면서 관세율 역시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이 WTO는 최고 100%까지 관세율 부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이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15년 된 논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정도의 관세율을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에서 25%까지요.
25%? 네.
예. 미국과 EU 측 관계자는 오늘 15일 무역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인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사울리 니니스트의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WTO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유럽연합 측 대표로 지금까지 미국과 협상을 벌여온 세실리아 마이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은 관세 전쟁은 오직 양측의 국민과 경제에 해만 끼칠 뿐이라면서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마이스트롬 의원은 그러나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유럽도 같은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보잉사도 유럽연합으로부터 지금 WTO에 제소가 된 상황이네요.
네. 유럽연합 역시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이에 대해 결과는 뭐 내년쯤 나올 예정인데요. 만약 WTO가 유럽연합의 손을 또 들어준다면 EU 역시 징벌적 관세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자, 관련자에 대한 증언을 듣는 절차가 시작됐네요.
예, 커트 볼커 전 국무부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대표가 3일 하원에 출석했습니다. 예, 관련 인물들의 증언을 듣는 첫 번째 일정인데요.
네.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이 탄핵조사위원들은 볼커 전 특별대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조사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 출석하는 인물이 볼커 전 특별대표네요. 어떤
네.
사람인가요?
예, 탄핵조사를 촉발 시킨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 볼커 전 특별대표는 오랜 직업 외교관으로 국무부에서 복직을 해왔는데요. 특히 유럽 지역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수행했던 직책 명칭이 말해주듯이
예.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 특별한 임무를 가졌던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추문에서 핵심 역할이라 어떤 역할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의 인사에 이 접촉을 주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자신과 안드레이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보를 연결해준 사람이 볼커 전 특보라며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볼커 전 특별대표가 증언 첫 번째 증언자죠.
예.
다음은 또 누가 출석을 합니까?
예,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와 고든 손덜란드 핀란드 유럽연합 주재 대사도 조만간 하원에 출석할 계획입니다.
예.
이 탄핵 조사를 촉발시킨 내부 고발자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이 손들랜드 EU 대사는 볼커 전 특별대표와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젤렌스키 대통령 측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집니까?
예, 백악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백악관에요?
예, 네. 현재 탄핵 조사는 하원 6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가운데 외교위, 정보위, 정부개혁감독위 세 곳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데요.
네.
일라이자 커밍스 정부개혁위원장이 2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의 반응을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회 관계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기자들에게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하류 인생이라면서 반역죄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반역죄 체포 주장을 펼친 적이 있는데요. 3일에도 시프 위원장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어떻게 글을 올렸습니까?
예, 뭐 시프는 거짓말만 하는 우리나라의 재앙이다 이렇게 적고요. 또 예. 이어서 이 직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날인 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는 시프 위원장이 내부 고발자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접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전제로 했는데요. 따라서 시프 위원장이 조직적인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불러온 우크라이나 추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요.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사업들을 거론하면서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부통령과 아들 헌터 씨의 현지 행적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 통화 전후 트럼프 대통령 측과 젤렌스키 대통령 측 인사들의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데 직위를 이용했다며 지난달 탄핵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통화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측이 거짓말을 동원해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다고 수차례 주장했습니다. 뭐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당시 통화는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 해소가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평양과 안주, 남포, 구성, 희천 지역은 오전에 맑겠고 나머지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중간과 강계,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5도, 중강 아침 최저 12도, 낮에 16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 흐려집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오전에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에는 평강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2에서 7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미북 실무 협상을 위해 오늘 중국 베이징을 거쳐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떠났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김명길 순회대사와 최근까지 미국 담당 국장을 지냈던 권정근, 실무자급인 정남혁, 김광학, 북한 미국연구소 연구사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중국 국제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스톡홀름으로 출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김 대사는 출국장 입구에서 취재진에게 조미 실무협상을 하러 간다면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가고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찰서 안에서 오늘 경찰서 행정 직원이 칼을 휘둘러 경관 4명이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사람들을 찌른 뒤 다른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경찰서는 파리 중심부역에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라디오 방송은 경찰단체 관계자 말을 인용해 사망한 용의자가 상사와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노조 측은 이번 사건이 테러라기보다는 일반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반테러국도 현재로서는 이번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찰서 주변과 인근 지하철역은 안전할 이유로 봉쇄됐습니다. 지난 1일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홍콩 고등학생이 경관 공격과 폭동 혐의로 기소됐다고 홍콩 경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실탄에 맞은 사람은 고등학생인 창치킨 씨로 지난 1일 시위 도중 한 경관이 쏜 권총 실탄에 어깨 쪽을 맞았습니다. 그 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창 씨 외에 다른 6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콩 당국이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얼굴에 마스크를 쓰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런 방안을 4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EU가 에어버스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응해 75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는 어제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유럽 나라들이 함께 만든 비행기 제작 업체입니다. WTO 결정에 따라 미국은 에어버스 제품에 관세 10%, 그리고 스코틀랜드, 위스키, 치즈 등 다양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처는 10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미국 정부는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를 지난 2004년에 WTO에 제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3일 동안 폭력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과 실탄을 사용했습니다. 압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오늘 바그다드와 이라크 남부 내 다른 지역에 통행금지를 선포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관 한 명을 포함해 적어도 1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최루탄과 실탄 외에도 시위대에 맞서 고무탄과 물대포를 사용했습니다. 이라크 안에서는 오늘 많은 곳에서 인터넷 접속도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질이 낮은 정부 서비스와 부패,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한 동부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지난 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재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지난 5년간 내전으로 1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번 합의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